토요일 아침 새벽 시간 우리가 청빙을 위한 기도회로 가지면서 많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신앙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저자로 알려지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같이 부름을 받았고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항상 깊은 대화를 주님과 주고받았고 가장 속 깊은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요한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았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그렇게 늘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는 이 요한 형제가 주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때의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데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 형제가 부름받을 때와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베드로 형제가 부름받을 때에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같이 품꾼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품꾼들을 많이 두고 일했다는 것을 보아서 단순히 바다에 나가서 작업해서 하루 먹을 양식을 벌어와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가 아니었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한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형의 어떤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고기를 잡아 판매하고 했던 그런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셨는데 그때 설명하기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제자는 제사장의 집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집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대제사장 집의 사람도 일정한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로 그 집을 출입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갈 만큼의 안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대제사장의 가족들과도 또는 그 집의 사람들과도 일정 부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장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했던 그런 수산물 사업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회당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글 쓰는 일이나 말하는 것에도 능숙한 사람이었고 논리정연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히 과격한 성격과 거침없는 언행으로 다소 주님께 걱정을 끼치기도 했고 그 어머니 역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주님께 오른편 왼편 자리를 부탁할 만큼 스스럼 없이 접근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인데 신약 성경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살로메가 주님의 이모에 해당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관계 등등을 두고 보면 왜 주님께서 요한을 극진히 곁에 두려 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단순히 주님을 지지하고 하는 혈연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충성심이 그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충성심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측근에 서 있었고 늘 주님께 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만큼의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생명을 다 바친 헌신의 사람으로 일생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엔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인물로 등장하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든지 성전 미문의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또 성전에서 전도하다가 공회 잡혀 재판받는 일이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베드로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끌어갔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지원할 만큼 열정적인 그런 전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요한을 평가한 대목이 나오는데 교회의 기둥으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사람을 소개하는 교회의 기둥이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님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 바울이 말했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한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바는 베드로였고 우리 요한은 잘 아는 바이고 그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바울이 평가할 만큼 요한의 활약은 아주 활동적이었고 결정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AD 45년을 전후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생기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분산될 때 예루살렘 교회 원로 성도들을 모시고 에베소로 피난을 갔고 거기에서 원로 성도들이 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이 그런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은 주님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소개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시다. 그 말은 자기 어머니처럼 나를 대신에 잘 모셔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그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서 저 대신 아들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주님의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된 요한은 그 책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비롯한 원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본격적인 전도 사역에 나섰기 때문에 뒤늦게 교회 역사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 공백 기간 동안은 그 책임을 에베소에서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요한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장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세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에베소에서 소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늦게 역사 현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다른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공백 사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공백기에 또 나타나서 어려운 교회, 세계 전체 교회를 잘 지도하면서 이끌어갔던 그런 영적 지도자가 바로 요한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특징이나 영적 자질이 당시 지도자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이 본격적인 전도사에게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가 다 분산되었던 어려움이 40년을 전후해서 있었고 그 후에 60년경에 네로에 의한 박해가 생겨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다 네로에게 처형당해 순교하게 되고 교회는 지하로 숨어드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파멸이 찾아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한 도시 수준으로 파괴시키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힘든 혹독한 시기가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요한이 등장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분산되고 지하로 숨고 드러내놓고 활동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이런 시기에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나버렸고 홀로 남은 사도가 되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지도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요한은 그렇게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고 말도 괄괄하고 행동도 상당히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 별명을 지어주시면 보아너게다, 우레의 자식이다. 어떻게 사람이 괄괄하고 시끄럽고 폭력적이었던지 그런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고 하면서 아주 온순한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다 기록하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합니다. 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걸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삼가합니다. 항상 익명으로 자기를 표기했고 그 익명으로 자기를 표기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늘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베드로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베드로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넘어서서 뭘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신 가정의 배경이나 주님과 인간관계인 모든 것을 보면 자기가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쳐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서 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 만큼 베드로를 앞세웁니다.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고기잡이를 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말씀도 그물 던져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주님이 계신다고 자기가 주님께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같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머리 첨벙 뛰어들어가 주님께로 다가가게 만듭니다. 항상 그렇게 그는 베드로가 앞서야 된다 생각했고 자기는 그의 뒤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 요한인데 이런 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거칠고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힘을 사용하고 폭력적이고 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 그 시대의 지도자로 어울릴 것 같지만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았을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귀 앞에서 세력을 만들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른 사람 앞세우면서 항상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살았던 그런 겸손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이 그 어려운 1세기 말엽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환난 중에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결과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인품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분별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이건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분별해서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잘 분별해라 하고 분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분별은 곧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분별의 능력을 구합니다. 요한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특히 분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단들의 출현이 교회 안에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 일서나 사도 요한의 모든 기록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등이 기록될 때가 다 1세기 말 AD 90년 이후에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옛날로부터의 정설인데 그때 등장한 이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적인 이단, 한 가지는 헬라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적인 이단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기독교의 유대화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결코 교회가 유대교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 율법 다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물론 구약 성경에서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지만 결국 그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온전성,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 되죠. 십자가 은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1세기 초기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논쟁이 이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대적인 이단이다, 유대교적 이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헬라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헬라적인 이단은 그것과는 또 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항상 이원론으로 보기를 좋아했는데 악한 것의 뿌리가 따로 있고 선한 것의 뿌리 따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물질적이고 육체는 다 악한 것에서부터 왔고 영적인 것, 천사 이런 존재들은 다 선한 것에서부터 왔다고 보았습니다. 선과 악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근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지만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데 성경 가르침과 어긋났습니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론과 관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건 논리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신데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일 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추악한 사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추켜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논리이지만 결국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동정녀 탄생도 성령 잉태도 출생도 성장도 십자가도 죽음도 부활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가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1세기 말에 기독교가 이 복음이 헬라 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딪혔던 일이었고 이것이 또 일부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먹혀들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분별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사도들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분이면서도 진리의 측면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거짓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지닌 그런 지혜가 그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고 자기를 낮출 줄 알면서도 진리 앞에 용감했던 성품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굉장한 사랑의 교훈을 강조했던 사랑의 상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 말씀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요한 1서나 계시록이나 사랑에 대한 강조가 아주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 위한 화목제물 되게 하신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해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소개해서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일곱 교회 보내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면서 한 가지 책망을 말하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책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을 법합니다. 당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그 이단을 찾아내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는 이 과정을 미온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고 그들을 여유 주지 않고 인정봐주지 않고 교회에서 다 몰아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배타적으로 보고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긴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100세 가까이 되니까 보행도 신통치 못했고 자유롭게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업어서 모셔다가 강단에 세우면 늘 하는 말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 다 하셨으니까 다른 말씀 좀 들려달라고 해도 이 말씀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하면 계속 사랑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어려운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였는데 어려운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였으면서 홀로 남은 마지막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었던 신앙의 내용이 겸손 그리고 영적 분별력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위험한 시기일수록 힘이 더 필요하고 완력이 필요하고 거친 목소리가 더 필요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늘의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군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힘없는 자인 것처럼 무력하게 끌려다니면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이었는데 요한은 그 모습 닮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가야 될 우리가 세상과 맞서 살아가면서 험난한 세상 속에 거칠게 살아가시 능사가 아니라 이를수록 더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냉정하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내고 그런 것을 거절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 자리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마지막 교훈으로 주셨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세 계명을 날마다 명심하고 그 중심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노력들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교회가 건너가게 하시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신앙의 본을 따르는 새 결심이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